이사야서 9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해마다 성탄절 때 이 이야기는 꼭 했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선물이 아니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선물도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도 아니고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또 더군다나 교회 역사 속에서 놓고 보면은요, 교회사 속에서 보면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몰라요. 한때는 성탄절을 3월 달에 지키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12월 달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부정적인 시각으로 놓고 보면 이 성탄절이 그 세큘러리즘, 그 세속주의와 이게 혼합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대목 보는 날이 됐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목 보는 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성탄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이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설교하는 기회, 다시 한번 가르치는 기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탄절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 다른 사람이 태어난 날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처럼 그냥 시끌벅적 왁자지껄 이렇게 요란하게 이 생일을 지내느냐라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일을 파티를 하고 있으니까 대단한 날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생일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데 오늘 저는 메시아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다 들었던 설교고 다 아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성탄절이니까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9장 6절 그 말씀을 우리 태영 집사님 자막을 한번 다시 열어봐 주세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즉 메시아의 이름이 다섯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은 단어 명사가 있고 즉 하나님이라고 했고 그 하나님을 설명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해놓고 영존하시는 왕이라고 해놓고 평강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기묘자와 모사는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냥 기묘자, 모사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이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히브리 원어로 가보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아래 혹시 영어를 읽으실 줄 아는 분들은 그 아래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Wonderful Counselor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묘자, 모사 이렇게 따로따로 넣은 것이 아니라 기묘한 모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묘하다라는 말이 조금 어려우면 놀라운 모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의 이름을 통해서 메시아, 한 아기 그분의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묘한 모사입니다. Wonderful Counselor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Counselor이라고 하는 말은 모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모사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모사라는 말을 계속 쓰는데 그냥 카운슬링을 한다, 상담을 받는다라는 말로 먼저 일단 이해를 해봅시다. 사람이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인가를 찾아가서 자기의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마음씨 좋은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뭐 그냥 넋두리를 하고 있으면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도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를 해주시고 도와주셨는지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해 주므로 마음을 좀 위로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상담이라는 거예요. 물론 나쁜 상담자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쓰고 있었을 때 당시에 유다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정말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나라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었죠. 그 관리들이 탐관오리가 돼서 백성들을 압제했고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백성들을 그냥 압제하고 다 뜯어먹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힘들었지만 국외에서도 외부적으로도 아픈 일들이 있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암몬이라는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힘들게 했고 아하스 왕을 힘들게 했고 저 멀리 아수르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아수르가 계속해서 갑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대내외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거예요. 암울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소망이 없는 백성들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해라. 그런데 그 아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카운슬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묘, 모사 이 두 단어를 좀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볼게요. 기묘하다라고 하는 기묘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wonderful 아니면 wonder 혹은 wondrous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이사야가 이 하나님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기묘하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제가 보기에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시편 78편이에요. 시편 78편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e performed wonders in the land of Egypt라고 했어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wonders 아주 놀라운 일들을 performing 했다, 이루셨다, 보여주셨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근데 언제 그랬어요? 옛날에.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이럴 때 아, 그거라고 생각이 올라오대요. 옛날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 그러면 뭔지 아시죠? 물론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옛날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요.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 돌려보내라 라고 했을 때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두 손 번쩍 들었잖아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 그래 빨리 가라. 모세에게 빨리 네 백성 데리고 나가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열 가지 재앙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또 하나,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쫙 하고 갈라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누가 행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행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광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배가 고프다고 칭얼칭얼대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목마르다고 칭얼대니까 반석을 내리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라고 투덜대고 있고 햇빛이 뜨겁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열 가지 재앙을 내려요. 홍해 바다를 가득 하고 거기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반석에서 주시고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절대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어떤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기묘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사야가 똑같은 단어를 9장 6절에서 그 메시아를 표현하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기묘한 분이다, 놀라운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사야의 관점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이 아기, 9장 6절에서 이야기했던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서 났다라고 했던 그 한 아기는 어떤 아기냐? 기묘한 일을 행하는 아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이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단순하게 기묘한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동정녀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시편 78편 앞에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는 기묘한 모사래요. 그러면 이 아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기묘한 모사라고 했을 때 기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아기가 단순하게 태어난 딸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기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Divine nature,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신성을 지금 이 아기가 갖고 있다. 그 말은 이 아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우리가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아기 예수가 모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자 지난주에 했던 설교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 메시아가 통치를 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그러면 왕으로서 다스린다면 그래도 지혜는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오늘날 많은 나라에 가장 힘든 백성이 어느 백성인 줄 아십니까? 국민들 중에 가장 곤욕스러운 국민들이 어느 국민인가 하면 지도자가 뭐 왕이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뭐 어떤 단어를 쓰든지 간에 왕이든 하여튼 그 지도자가 재주도 없고 그러니까 능력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을 때 그러면 그 국민은 힘든 거예요. 그냥 IQ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어도 힘든데 근데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그 국민은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메시아가 통치하실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다스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하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미가서에서는 그 왕과 모사를 동일하게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서에서 왕과 모사가 이게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 중에는 왕도 없고 너희 중에는 모사도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가서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가 활동했을 때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근데 그의 단어는 굉장히 좀 거칠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미가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 중에 왕도 없고 모사도 없다라는 말은 왕과 모사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다스릴 왕이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데 아까 기묘하다 그랬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28장에서 그 여호와의 모략, 여호와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28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다스리시는 것이 운영해 가는 것이 메시아의 운영은 기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메시아는 광대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기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아기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모사,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름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 쉬울 수 있어요.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좀 우리에게 편안한 단어가 있을 수 있어요.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여러 가지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능력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메시아를 표현할 때 이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전능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 메시아다. 그래서 이 힘 있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는 지금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알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면서 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한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평강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나의 제자들, 나를 믿고 따르는 이 모든 제자들, 너희들에게 환난이 앞으로 계속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말아라. 담대하라. 어깨 펴라. 왜? 내가 이겼으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러한 능력과 그런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여기에 아주 큰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다, 능력이 있다, 다 이겼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아주 기골이 장대한 장군의 모습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9장 6절은 우리가 오늘 벌써 세 번째 이야기하는데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낳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무슨 그 신라의 그 전설처럼 설화처럼 뭐 알에서 태어난다는 등 무슨 여의주를 물고 태어났다는 등 뭐 이런 전설이 있어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 메시아가 어떻게 왔다고요? 한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이사야가 제가 이사야서를 가지고 처음 설교할 때에 첫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을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이사야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에 미가하고 같은 시대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미가는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못했고요. 이사야는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썼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귀족이었고요. 그리고 어쩌면 왕족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이사야가 활용하고 있는 그 단어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단어가 어휘력이 좋아요. 단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정말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바로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wordplay라는 말 아십니까? 조금 이제 번역을 한다면 굳이 번역을 한다면 말놀이 혹은 단어놀이 혹은 말장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 말놀이를 하고 있어요. 단어놀이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하고 많이 사용은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냥 아예 앞에 자막을 놓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아기라고 하는 말은 옐레드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태어나다라는 말은 율라드예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옐레드, 율라드예요. 근데 이사야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옐레드가 율라드 했다예요. 왜 그런가 하면 말 장난을 함으로 사람들의 텐션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들여서 아기가 태어났어를 강조하면서 이 아기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물론 그 앞에 기묘한 모사야. 이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런데 기묘한 모사라고 하는 것도 아기와 연결하는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어.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났어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합니까? 메시아의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빨간 레드 카펫을 깔고 백마를 타고 처음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허접하고 비천하고 천한 곳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모습은 어땠습니까? 한 번도 짐을 지어보지 아니했던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큰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어린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이에요.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어요. 한 아기가 겸손하게 태어났습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겸손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 라고 선포하셨던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존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에서도 지극히 존귀하며 거기에 영원히 거하시며 그리고 거룩하다 이름을 받으시는 이라고 설명을 해요. 메시아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에요. 존귀하되 그 어떤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히 그 자리에 계시고 거룩한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엉뚱한 질문은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잘 알다 보니까 Everlasting Father 그러고서 쉽게 그냥 넘어갔는데요. 그냥 엉뚱하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저 혼자 질문을 했어요. 아니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전혀 무리가 없잖아요. 메시아는 영원하신 하나님.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메시아는 영원하신 왕이라고 표현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사야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영존하시는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희 아들이 가끔씩 집에서도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하다가 자기 필요한 게 있을 때나 뭐 그럴 때인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집이잖아요. 대리라고 불러도 되고 아빠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이제 가끔씩 자기 뭐 필요할 때가 있거나 저에게 핀잔을 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래요. 자기 엄마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사모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들이 제가 목사인 건 맞지만 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이라고 매번 부른다면 이 거리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공적인 자리에서는 물론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거리감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나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 내가 너 아빠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왕과 신하의 관계도 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아 물론 우리 사람들은 인간의 아버지는 잘못한 게 많아서 자녀들에게 트라우마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인 거를 놓고 생각할게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내가 힘들 때 좀 기대고 싶은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에게 아버지 그러면 기대고 싶은 분이에요. 제 아버지는 1933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지난 1월 달에도 한국에 갔을 때에 코로나 직전에 한국에 갔다 왔을 때에 그냥 끝나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이제 가방을 다시 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세가 많으신 87세 되신 아버지가 가방 싸는 게 힘이 있습니까? 아들이 싸는 게 힘이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좀 낫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더 낫다 그러면서 꽁꽁 부시, 꽁꽁 부시. 이게 아버지예요. 이 아들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짐이라도 잊어버릴까봐 꼬리표까지 다 일일이 챙겨서 묶어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우리에게 관계를 지금 설명해 주고 계세요. 메시아가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이에요. 주는 우리 아버지라. 주는 우리 아버지라.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구속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우리의 구속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도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단어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선한 목자는 양떼를 안다. 선한 목자는 양떼의 음성을 안다. 양떼들도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준다 그랬어요. 도적들로부터 지키고 이리들로부터 지키는 것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을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 위에서 우리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얽히설켜 있어서 정말 힘든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구속해 주시는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런 단어를 참 좋아해요. 인자하신 예수님.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저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메시아로서 다스리십니다. 다스릴 때 다윗의 혈통하고 연결을 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데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시고 징벌을 주십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 다스림을 통하여서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초리를 드십니다. 야단을 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서 화평을 다시 회복하도록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평강을 세우십니다. 평화를 세우시고 그 평화를 추구하고 계시고 그 평화를 집행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눈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의 솔루션은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크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닥쳐야 됩니까? 조금 전에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시기가 있고 그 죄 때문에 다툼이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평화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근데 가장 큰 다툼이 뭔 줄 아십니까? 100번 싸워서 100번 졌던 다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다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지금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툼이 뭔 줄 아십니까? 자, 유다 백성 얘기로 잠깐 갈게요. 유다 백성이 아하스 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덤빌려면 덤벼. 당신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이게 죄입니다. 주먹질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짓을, 제가 짓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짓을 저와 여러분들이 했다니까요. 과거에 했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예수 안 믿어서 살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성령이 무슨 성령이냐 그러면서 부인했었어요. 그 말은 싸우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싸우는 전쟁에서 여러분 이겼습니까? 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화평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이 악이에요.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당장 쳐 죽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장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의 뜨거운 불 속으로 던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셨어요. 견디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셨고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야기하기를 희생제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Propitiation.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멋있는 말을 씁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we're justified.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성탄절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맞죠? 그 예수님 구원자가 태어나시는 날이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반드시 함께 생각해야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날 반드시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정답은 딱 하나예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 설교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우리의 대답은 이제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그 진정한 화평이 이 악이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앞에 자막을 아예 만들었어요. 참 평화는 한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왔습니다. 진짜 평화는 뭐냐?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그 평화는 한 아기가 태어난 것 때문에 우리에게로 왔어요. 그 아기, 오직 그 아기만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려면 우리가 그분에게로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정말 기쁨의 성탄절, 감격의 성탄절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임마누엘로서 하나님의 징조가 되었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으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신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